본적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6장 성도의 교통 함께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6장 성도의 교통 1항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의 은혜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 안에서 그와 교제를 갖는다. 그리고 성도들은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되어 있는 까닭에 각자가 받은 은사와 은혜 안에서 교통한다. 또한 속사람과 겉사람에 있어서 그들 상호의 유익에 이바지하는 공적이고 사적인 의무를 수행할 본분을 갖는다. 이왕 공적으로 성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그들 상호간의 덕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신령한 봉사를 하는 일과 또한 그들의 각양의 능력과 필요에 따라 물질로 서로 도와주는 일에 있어서 거룩한 교제와 교통을 유지해야 한다. 이 같은 성도들의 교통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어디에서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져야 하는 것이다. 사망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갖는 이 교통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격의 본체를 소유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어느 면에서든지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이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긍정한다면 그것은 불경건하고 신성모독적인 것이 된다. 또한 성도들 상호간에 갖는 교통으로 말미암아 각자가 갖고 있는 물건이나 재산의 소유권이 상실되거나 결코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오늘 성도의 교통이라는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성도의 교통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성도들끼리의 교통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우리가 함께 읽은 바대로 이보다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신자 각 개인이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통은 무의미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따라서 우리가 성도의 교통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 개인이 성도가 되지 않으면서 우리의 모임이 성도의 교통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5절 말씀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랬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서로 교통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성도의 교통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물론 이미 성도가 되어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긴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성도가 아닌 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성도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무엇보다 우리 안에 먼저 일어나야 되는 일이라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성도의 교통은 결국 어떤 사람들끼리 이루어지는 교통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한 신자들끼리 이루어지는 교통인 것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성도의 교통이 가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교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하나 되는 그런 일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바대로 26장 1항에 보시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교제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도의 교제의 깊이는 각 개인이 각 성도들이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그 사귐의 정도에 비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머리로 하는 그런 진정한 사귐이 일어날 때 그런 사람들의 그 귀한 모임이 훨씬 더 깊은 성도의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사귀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서로 사귀려고 해도 이것은 인간적인 어떤 의미에서의 교통과 사귐일 뿐 실제에 있어서는 성도의 교통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동상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하시는 말씀이 자신 이제 그 교회에 이렇게 들어가면 좀 초청도 해주고 좀 식사도 하고 이런 어떤 활발한 교제가 있으리라 이렇게 좀 기대를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식사하는 일도 전혀 없습니다. 주일에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장소로 옮겨서 티타임을 간다든지 이런 일이 전혀 없고 그리고 성도가 교인이 되기 위한 성도가 되기 위한 등록 교인이 되기 위한 교육이 있을 뿐 그리고 어린아이들이나 또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신앙 고백 훈련만 있을 뿐 저희처럼 이렇게 목회자가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일들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성도의 교통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이제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각 개인이 그리스도와 참된 교통과 사귐 가운데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사귐이 성도들끼리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의 원리가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 서구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대로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긴밀한 성도 간의 사귐이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란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우리의 인격이 혼동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신적 속성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서 1장에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말은 있지만 우리가 신적 속성에 실제로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사망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지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갖는 이 교통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격의 본체를 소유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설명을 하는가 하면 신비주의 같은 경우에 또 특별히 범신론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불교 같은 이런 그 종교에서는 돌을 닦으면 어떻게 되지요?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라는 존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일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돌을 닦으면 그런 부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기독교의 교리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그런 것들을 인정한다고 하면 그것은 신성 모독적인 것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엄격한 선을 긋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그리스도의 신성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신자들은 이 믿음과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 안에서 살게 된다. 그래서 이런 연합을 가리켜서 신비적 연합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데 성찬에 참여하는 원리도 바로 이런 신비적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물질을 먹지만 그 물질을 먹는 떡과 포도주에 참여하는 그 의식을 통해서 신비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연합되는 이런 교리 가운데 되어지는 실제적인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하면 그의 살아심과 죽으심과 장사진행과 부활과 승천과 영화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동참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이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신자들의 삶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생명이라고까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비적 연합 관계 가운데 있는 이 신자들은 이름에서 사랑 안에서 다른 서로 지체들과 연합되어 있고 이런 신자들끼리 교통하는 것을 가리켜서 성도의 교통이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러면 성도의 교통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파트너로 묶어주신 지역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을 파트너로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가족들을 가만 보면요, 그런 가족들이 있더라고요. 엄마도 훌륭하고 아빠도 훌륭하고 형도 훌륭하고 뭐 다 한 대여섯 식구 전부 다 훌륭한데, 그리고 머리도 좀 좋은데, 유독히 좀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좀 떨어지는 이제 그런 그 가정들이 있지요. 우리가 볼 땐 좀 안타까운 그런 가정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가족 구성원들이 그 사람을 배제하느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있고, 우리 가운데 아무리 신앙이 뛰어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주 전인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받아주라, 받아줘야 된다라는 그런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 제가 전도를 해왔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전도를 해왔던, 아니면 스스로 찾아왔던, 아니면 저희 교회가 개척할 때 뭐 눈이 많이 내려서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가까운 교회에 왔다가 뭐 등록을 했던, 뭐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다 붙여주신 그런 파트너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도 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영광과 승천에 동참한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한 자들의 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를 이야기하는 대목에서, 특별히 이제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그 약한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볼 때 아무리 연약하고 우리가 볼 때는 아무리 덜 떨어지고 못 미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역시도 그리스도께서 친히 죽으신 신앙의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볼 때는 아무리 믿음이 약한 자로 판단되어지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어주셨으니 우리는 그들과 함께 교제해야 될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신자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믿음 이외에는 다른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하고 성향이 같은가, 나하고 지적인 어떤 수준이 같은가, 내 성격에 맞는 사람인가, 내 스타일에 맞는가 하는 그것이 우리가 신자들과 교제하는 그런 어떤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요. 그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고백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그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그들과 교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도들과 교통할 수 있는가? 26장 1항에 보시면 각자가 받은 은사와 은혜 안에서 교통한다 그랬습니다. 각자가 받은 은사와 은혜 안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자신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심히 보기를 원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보기를 원했는가 하면 신령한 은사를 그들에게 나눠주기 위함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은사가 뭔가? 언뜻 생각하면 성령의 은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쭉 문맥을 보면 그 신령한 은사는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복음, 로마서의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런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는데 바로 그 복음을 그들에게 나누어주기 위해서 로마서라고 하는 복음서를 성경을 서신서를 써 보냈다는 것이죠. 결국 성도의 교제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을 경험한 은혜를 함께 나눈 것입니다. 뭐 그 가운데 물질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내가 받은 은혜가 없으면 나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의 성도의 교제의 깊이가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각 신자들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깊이와 사귐의 그 깊이가 더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말씀도 같은 원리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참으로 크고 풍성하면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이런 은혜로 더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시작한 이 큐티 생명나무라고 하는 이 교제를 가지고 묵상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죠. 또 신앙고백서에 보니까 성령의 은사들로서도 성도들과 함께 교통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몸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다양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대로 눈과 코와 입과 발과 손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각양 다양한 은사들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고 그런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서로 섬기는 목적으로 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항에 보면 또한 속사람과 겉사람에 있어서 그들의 상호 유익에 이바지하는 공적이고 사적인 의무를 수행할 본분을 갖는다 그랬습니다. 공적으로 또 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 봉사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도의 교통, 은사를 가지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이런 일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서로는 각 개인은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코는 눈을 필요로 하고 눈은 입을 필요로 합니다. 코로 냄새만 맡고 입이 없어서 먹지 못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지요? 냄새는 나는데 향긋한데 근데 그냥 치아가 잘못되든지 하여튼 건강이 안 좋아서 도무지 먹을 수 없다라고 하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있는데 섬기는 사람이 없다. 섬기려고 하는데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가장 필요로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코는 입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처럼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요, 여러분들은 저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요, 또 여러분들 각자는 여러분들 각자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각자가 가진 은사를 발휘함으로 서로를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떤 분위기가 정착되어야 되는가 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다양하게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아니 저분은 뭔데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저 말씀을 가르치냐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되어지면 자기 은사를 드러내기를 사람들은 아마 꺼려할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섬기는 은사로 뭐 교회를 좀 섬기려고 하는데 뭐 저렇게 나서느냐, 예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 역시 그런 일에 나서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되어지면 좋은가 하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좋은 은사들이 있는데 그런 은사들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각자가 늘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은사들이 발휘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은사들을 도무지 발휘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은사를 발휘하지 못하는 당사자만 힘들 뿐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이 은사를 발휘함으로 누가 유익을 얻습니까? 우리가 상대방이 유익을 얻는데 그 한 사람이 은사를 발휘하지 않으므로 결국 우리 역시도 불이익을 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드러나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만 아니고 교회 전체의 문제요, 우리 유익과 관계된 매우 직접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은사와 관련해서 주의해야 될 사실이 몇 가지 있어서 좀 이 부분에 관련해서 덧붙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은사는 개인적으로 다 주어지기는 하지만 평등하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가르친다고 해서 그러면 제가 제일 잘 가르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보다 더 잘 가르치는 분들이 계세요. 저보다 훨씬 더 설교 잘하는 분이 있는 것입니다. 섬긴다고 해서 우리 교회 어떤 분들보다 훨씬 더 잘 섬기지 못하는 분들이 다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훨씬 더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좀 더 양질의 은사를 받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못한 은사를 받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 나타나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5달란트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뭐 한국교회 유명하다는 설교자들은 그런다 그래요. 뭐 10분 전이라도 설교하라 그러면 뭐 그냥 원고도 안 보고 그냥 40-50분 정도는 그냥 그저 그냥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러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온종일 아니 며칠 동안 연구하고 해야 겨우 하나의 설교를 만들어내는 분들도 있지요. 이처럼 은사의 양이 어떤 사람이 좀 많이 주어지고 어떤 사람이 좀 적게 주어지는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사실은 하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남들이 갖고 있는 은사를 여러분도 갖긴 받았는데 더 많은 양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요 신자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런 은사를 갖지 못한 사람과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도우기 위해서 더 많은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사 중에는 중요하지 않은 은사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 중에 참 중요한 것이 뭘까요? 뭐 오늘 제가 오전 설교 때 눈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눈도 중요하지요. 또 뭐도 중요합니까? 팔, 다리 이거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눈으로 드러나 보이는 은사도 중요하지만 관절과 인대와 같은 눈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지체도 얼마나 중요한가요? 이런 면에서 교회 안에서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죠. 이런 것들도 분명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은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나는 은사가 없기 때문에 섬길 수 없다라는 그런 핑계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말 속담에 군뱅이도 기는 재주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은사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을 뵐 때 다 하나의 은사들이 다 보입니다. 이렇게 좀 사귀어 보면 아 이분은 참 말씀을 잘 깨닫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또 이분은 참 잘 섬기는 은사가 있다. 또 이분은 참 사람들의 그 친구가 잘 되어주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런 은사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우리가 날 때부터 태어나는 탤런트, 재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성령의 은사는 구분될 수 있는가?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날카롭게 구분되기는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날 때부터 주시는 재능을 가지고 은사로 사용하시는 경우들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어떤 은사들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하고 성인께서 주신 은사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탁 칼로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자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사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직업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에서 어떤 힘을 발휘하는 것도 잘못됐지만 또 그런 것들을 전혀 또 막 배제하는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잘못되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항에서는 공적으로 성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성도의 교육한 교통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신자는 예배를 통해서 성도의 신령한 교통을 나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의 마땅한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신자들과 나눌 은혜의 거리들을 하늘로부터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설교를 한 2주 동안 한번 들어보시면요 마음이 답답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제가 그런 경험을 한번 해봤거든요. 영어로 설교를 계속 듣는데 오전과 오후를 딱 듣는데 제가 딱 그 설교를 듣고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지 그래가지고 아마 한 번 더 제가 예배를 그 한인교회를 찾아가서 한번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의사소통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상 예배를 드리고 늘상 은혜를 받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마치 우리가 늘상 숨쉬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처럼. 그런데 실제로 정말 예배가 완전히 단절되면 어떻게 우리가 성도와 기들끼리 교통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나마 이런 삶을 살고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다 그러고 함께 우리가 성도의 교통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런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자들이 서로 나눌 때 뭘 나누어야 되는가 하면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깨달음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배나 성경 공부에 만약에 부부 중에 한 사람만 참여하고 한 사람은 참여해야 한다라고 하면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매우 힘들어요. 우리가 왜 함께 교회 나오기를 원합니까? 왜 우리가 한 분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습니까? 나눌 거리들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하고 그 나눌 거리가 나눠지는 것하고는 이게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항상 한 예배, 한 가르침에 참여하기를 늘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부부간에 참여하시는 게 좋고 또 좀 이렇게 아내들이 격려하면 남편들 좀 나오세요. 저한테 좀 안타까운 그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우리 남편도 좀 성경을 좀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참여를 하지 않아. 안타깝죠.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할 수 있는 두 번째 통로는 봉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봉사. 교회는 봉사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요? 설교를 하고 가르친 일로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차량 운행을 하고 또 주방에서 봉사하고 주일학교 교사로 인도자로 봉사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들도 있지요. 그래서 책을 쓰신 분들 중에요 평생 주방에서만 봉사하면서 깊은 묵상집을 만들어내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과거에는 교회 안에서 일하는 여러 가지 일에 봉사하는 것을 매우 당연시했습니다. 심지어 교회당까지 짓지 않았습니까? 벽돌을 실제로 나누고 실제로 교인들이 교회당을 짓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교회는 교회 봉사에 매우 소극적이고 개인 경건 생활에만 치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교회 안에 성도의 교통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 때문이기도 한 것이죠. 제가 어릴 때도 생각이 나는데 뭐 책을 만든다 그러면 뭐 밤에 가서 뭐 라이방 긁는다 그러죠. 철필로 그래서 뭐 요즘 이제 중고등학생들은 그런 일을 뭐 할 수도 없고 할 생각도 없지만 저희들은 회지라 그래가지고 책 제법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글들 여러분들 다 해보셨죠? 중고등부 시절에? 그래가지고 회지를 만들고 그걸 다 쓰고 그 다음에 시커먼 걸 이렇게 토시를 예? 이렇게 손에 끼고 그걸 다 밀어가지고 그걸 다 편집해서 그래가지고 다 나눠주고 이런 일을 매년 했던 거죠. 그리고 중고등부 때는 자치회가 조직이 되어 있어가지고 모든 일들은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일을 맡긴다는 것은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 어떻게 됐나요? 가능하면 쉽게, 가능하면 편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물론 뭐 그럴 필요성이 생길 때는 어쩔 수가 없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봉사하고 함께 힘을 합치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까지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일을 처리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성도의 교통의 통로를 막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의 교통은 물질적 나눔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신자의 사귐은 영적인 교통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물질적인 교통과 나눔이 배제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살펴봤지 않습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우리가 정말 그 사람과 정말 사귀고 싶으면 그저 당신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이런 이야기만 해서는 안 되고 무엇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좀 가지고 있는 것이면 조금이라도 함께 나누어 쓰는 물질적인 사귐과 교통이 필요한 것입니다. 점심시간마다 초콜릿 하나 받으니까 기분 좋지요? 기분 나쁜 분이 있습니까? 없지요.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 주일학 교사들도 이렇게 뭐 그런 거 하나 이렇게 넣어 다니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나 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의 그 가방에는 항상 그 먹을 것이 들어있다 그래요. 네?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분하고 같이 기차 여행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하고 기차 여행하고 싶습니까?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나누고 베푸는 그것도 참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좀 이렇게 나누고 주고 하는 그런 훈련들을 우리가 참 아이들에게도 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좀 식사 초대도 하고 또 뭐 좋은 게 있으면 먼저 그대에게 좀 이렇게 갖다 주라고 좀 심부름도 하고 좀 이러면 아마 아름다운 성도의 교통이 더 깊어지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면 이런 면에서 영적인 것만 아니라 물질적인 나눔으로도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보면 어렵고 힘든 그런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헌금하는 그 일을 가리켜서 교제라 부르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자는 이처럼 물질을 나눔으로 성도의 교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후반부에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또한 성도들 상호간에 갖는 교통으로 말미암아 각자가 갖고 있는 물건이나 재산의 소유권이 상실되거나 결코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신자들 간에 서로 물질적으로 서로 교통하고 서로 나눈다라고 해서 개인적 소유권이 침해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어떤 그 선교단체 같은 데서 우리 선교단체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자기 소유권을 다 내려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신령한 것 같지만 경고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비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자신의 물질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어 왔습니다. 교회사를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지요. 그러나 신자가 무조건 자기 재산을 내놓아야 되는가?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 이기지 않고 서로 나누는 이런 일들은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그것은 성령의 하나되게 하시는 은혜를 자연스럽게 따른 결과였던 것이지 무슨 교회가 그 당시 초대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그들은 규례를 세워서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눔이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 자가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집을 어떻게 수천만 원을 어떻게 그 귀한 것을 교회에다가 내어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 그 다음에 삭개오. 자기 소유의 절반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억지나 강요해서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어떤 은혜나 어떤 은사를 주시든지 간에 그 은혜와 은사는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를 섬기라고 주신 은사입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들어줄 사람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끼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있어서 제가 유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상호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이 계심으로 그분이 수고를 참 많이 하는데 그분이 수고만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수고하는 그분이 사실은 더 은혜도 많이 받는 것은 서로 섬기는 원리를 통해서 각 사람이 좋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익을 느끼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것도 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은 없고 우리 중에 홀로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는 여기에요. 여기. 여기. 그리스도의 몸 바로 여기 불러주셨습니다. 자꾸 이 현장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현장에 무엇이 필요한가? 지금 우리 교인들 중에 무엇을 지금 바라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당선인이 그 인수위원들에게 언젠가 한번 호통을 쳤다 그러죠. 그런 정도의 보고서는 그저 2, 3일 앉아가지고도 쓸 수 있다는 거. 뭐라 그랬어요? 현장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현장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성김이 필요한 장소는 현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앉아서 토론하고 논의해도 실제로 그런 토론과 논의가 유익이 있기 위해서는 현장에 실제적으로 유익이 되어져야 됩니다. 또 하나 제가 성도의 교통과 관련해서 덧붙이고자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도의 교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믿음의 계대가 좀 많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할아버지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그 다음에 아들도 있고 증손자 보손자도 있고 만약에 그러면 그런 공동체 가운데서 얻는 유익이 더 크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아들 뭐 이렇게 사는 이런 그 가정이 더 유익을 얻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 성도의 교통이 원활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도 좀 더 많은 시간이 지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섬길 만한 분들도 좀 많아지고 또 신앙의 지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아지고 그래서 이런 믿음의 계대가 좀 이렇게 균형을 갖추어서 코도 닦아주고 또 입도 씻어주고 먹여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부모와 같은 사람도 많고 또 서로 돌아봐 줄 수 있는 형들 누나와 같은 그런 사람도 많고 그럴 때 성도의 아름다운 교통과 사귐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그런 신자랄지라도 그리스도의 몸에 은혜를 끼칠 수가 있고 아무리 성숙한 신자랄지라도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따라서 신자는 성도의 교통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생활용품 다 자급자족해서 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서로 다 서로 만든 것을 가지고 시장이라는 그런 공간 안으로 가지고 나와서 그 서로의 필요를 따라 사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개인적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함께 모여있는 이런 자리는 전혀 나오지 않고 이런 자리에서 필요한 일들은 감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손해인 것입니다. 물론 교회도 손해입니다. 이런 모든 교제 동기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리를 잡아야 되기에 바울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사랑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말을 잘 듣지 않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의 사랑이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기를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 서로에게 대한 사랑이 더 넘치기를 기도한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결국 이제 신자의 교제 기반은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은 뭡니까? 자칫 잘못하면 감정으로 오해하기가 참 쉽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대로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은 요대로 따르지 않아요. 감정은 언제든지 요동칩니다. 그러고 싶지 않아요. 어떤 때는 그렇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게 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이런 성숙한 사랑으로 기초된 성도의 교제라야 참된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우리의 정서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기분에 따라 그렇겠지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식을 따라야 되고 우리의 의지를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라 하시니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사도신경을 암송하지요. 성도의 교통과 성도의 교통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배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만 너무 초점을 맞춘 나머지 수평적인 신자들과의 교제는 별로 관심을 갖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어땠지요? 초대교회 때는 서로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서로 떡을 떼고 그 다음에 그때는 뭐 교회당이 있었습니까?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요 교회당이라는 그 교회당 개념은 거의 3세기 되어서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서신서에 나타난 교회 어디에 있는 교회는 그 전부 다 뭐지요? 그 다 집입니다. 조금 큰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저 응접실로 내어놓은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다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정도의 긴밀한 사귐과 교통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일 만한 장소는 참 좋은데 이런 수평적인 신자들과의 교통과 사귐은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현대교인들은 지체들끼리의 참다운 교제는 경험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만 인사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를 그대로 안고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고독한 그리스도인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롭다라는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신단 말이죠. 저도 이렇게 개인들을 만나보면 그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어떤 일은 적으냐면 불러드리는 일은 적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신동 집사님이 초청을 해주지 않다 그래서 제가 그럼 초청을 하시라고 그랬어요. 미국 사람 초청하시라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나를 안 불러주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뭐 교제하고 싶은 가정들을 초청해서 함께 교통하고 사귀면 여러분들 안에 아마 아름다운 성도의 교통이 이루어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성도의 교통과 사귐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신자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또 다른 신자와 아름다운 영적인 교통과 사귐을 갖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귀한 가르침을 따라 우리 안에 허락하신 그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함께 교회를 섬기며 함께 성도의 아름다운 교통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참으로 나눌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가난한 사람도 없고 다른 사람의 아무런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는 자족하는 그리스도 없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한 자들이기에 때로 못하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그런 모습이 보여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걸림돌이 된다 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를 예수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자이니 나도 그를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것처럼 그렇게 받아주고 그와 함께 교제하기를 힘써 앞서서 자신에게 주어진 성도의 교통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